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통적인 해석과 주석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118편의 어조와 그 신앙 고백이 다윗의 경험과 일치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편 118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보는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백되어진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본문 28절에서 두 번이나 고백되고 있죠. 반복해서 이 고백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치고 힘들 때에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로서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귀로 어떻게 해요?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려주어야 되고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위해서는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들려주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 다 유산으로 물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빠뜨린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유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 앞뒷집으로 살았는데 교회 옆에 살고 계셨던 장로님이 시골에서는 부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논밭을 많이 소유하신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부자인데 참 인색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장로이지만은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나 뭐 어떤 경우에 헌금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힘들게 합니다. 부인인 권사님께서 아프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병원에도 가고 약국에 가서 약도 사드려야 될 텐데 그러질 않습니다. 뭐 병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약국에서 약 하나 사드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정말 그래요. 그 정도로 인색하고 돈 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장로님이 혼자 사시게 되었는데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가까이 살고 있는 따님도 자주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가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딸이 여럿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재산을 그냥 딸들하고 나누는 것도 없이 혼자 다 가로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도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사업을 한답시고 그렇게 논을 팔고 그렇게 가지고 가서 또 실패하고 속썩이고 그러던 그 아들 결국에는 가진 것 다 탕진하고 고향으로도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아 정말 아들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참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재산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모들과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지금 아닌데 다른 데서 섬길 때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종교는 자유인데 어떻게 간섭하느냐. 다 큰 성인인데 어떻게 간섭하느냐. 그 말을 두고 제가 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종교는 자유인데 어떻게 간섭하느냐. 아, 권사님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자녀가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면 그것을 보고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가졌던 것이지. 성인이 되었으면 뭐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죠? 불구덩이에 있었어도. 예. 구경꾼처럼 그 부모가 자식이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 권사님이셨지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은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동안에 종교 생활을 해왔구나.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신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받은 은혜의 경험들을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들었던 것이 할머니와 부모님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많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언젠가는 나의 신앙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신앙 이야기를 자녀들과 한자리에 있을 때에 들려준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Thanksgiving Day이잖아요. 이때가 되면은 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죠. 추석은 이미 지났지만은 한 가족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뭐 지나간 추억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느냐라며 하면서 고생할 이야기를 하죠. 이민 생활할 때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생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느냐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걸 들으면서 공감하지만 또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생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은 하였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신앙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한 번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많이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신앙이 되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신앙으로 정말 이제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28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는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시편 기자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뭐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뭐 기쁨도 없고 감사하지도 못하죠.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다가도 이제 누군가 시키면은 기분 나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빗자루 드니 마당 쓸라 한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모처럼 마음먹고 마당 한번 쓰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야 마당 한번 쓸어라 그러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 기분 나빠. 하던 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뭐 누가 시킨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던 일도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지고 화가 나는데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의 입술로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부탁이 아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의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는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이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성도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면은 어찌할꼬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여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자녀들 물질 건강의 문제 등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가 없겠죠. 시편 기자인 다윗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상황도 감사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불평 원망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 곳 8절을 더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 시편 118편 마지막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믿음 가질 때에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에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우리들도 감사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 마사이족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한번 여화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안찬우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마사이족에게 가장 힘든 일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소를 몰고 이동하는 것인데 소를 몰고 떠나면은 추장도 그렇고 이제 그 일행을 위하여 선교사는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소를 몰고 떠난 추장과 그 일행이 역병으로 인하여 소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선교사의 전도로 이제 그 추장과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런 불평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소를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불평이죠. 추장의 소가 153마리였는데 91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선교사는 아 이젠 정말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추장이 더 이상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끝장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로 추장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추장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추장은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선교사가 찾아가도 아파서 만나기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는 썰렁합니다. 역병으로 소를 워낙 많이 잃었기 때문에 뭐 마을 전체 분위기가 침통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걱정은 더 커져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 봤더니 추장이 흰 소를 몰고 교회에 온 것이죠. 그 흰 소는 마샤이족이 성스럽게 여기는 소입니다. 축제나 제사 때만 잡는 소입니다. 그런데 추장이 그 흰술을 몰고 와서 선교사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간증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여서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소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화를 내도 모자랄 판인데 귀한 소를 가지고 예물로 바치다니 그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이어서 추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아직도 제 소 62마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 91마리를 죽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야속했지만 계속해서 죽어가는 소를 보고 자기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더 이상 소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91마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153마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신데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 소는 91마리밖에 죽지 않았고 아직 62마리나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우리는 이 추장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잃은 것보다 아직 남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뭐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비록 불과 물을 통과하는 때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죠. 시편 66편 12절에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라고 합니다. 불과 물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들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이 이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거나 성취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힘든 불과 물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그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은 지난 36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기도 하였고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고비고비마다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IMF 시절에 한참 잘 나가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회사 경리부장이 장로님 댁으로 느닷없이 찾아온 것이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장이신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믿는다더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 몇 군데 중소기업에서 경리를 일하였습니다. 그때 회사가 망할 낌새가 보이면 대부분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챙겨놓느라 정신이 없고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고 야반도주하는 사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정직하게 장부 정리 다 끝내고 회사 문 닫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는다라고 하던 그 직원이 장로님 되시는 그 장로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꼭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가난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밀려나서 저기 퇴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장로님처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킴으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